자, 신문답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질문 읽고 대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문답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것도 대답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 그 다른 젠더는 없어요. 남자, 여자. 거기다가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을 꼭 쓰세요. 사람에게는.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거고. 근데 그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주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그래서 지식으로의 선지자 형상. 공의로운 왕의 형상, 거룩함이 있는 제사장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그 다음에 만물을 지배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만물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내용 말고, 미리 저희가 이 창세기에서 좀 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조금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소유란 문답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읽고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뒤에도 있기는 한데 그냥 그 앞에 거 읽을게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26절에서 28절, 그 다음에 2장 7절 있죠?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이 내용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은 그 이전에 지으셨던 다른 만물의 창조와는 전혀 다르고 구별되는 특별한 아주 유니크한 그 창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또 우리가 그 시편 139편 생각나시죠? 지금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그 뭔가 어마어마한 것 같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영어라면은 wonderfully, fearfully. 하나님이 정말 wonderfully하게 그리고 아주 fearfully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인간 창조의 독특함을 알려주실 때 도대체 어떻게 창조하셨길래 사람은 다른 창조와 구별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창조에만 쓰이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은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람의 창조에서 이해해야 될 중요한 원리고요.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주제가 전체 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미지, 뭐 likeness, 예? 하나님 닮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원형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1장에도 가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성품까지 충분하게 드러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물론 그 율법에 따라서도 심판을 받겠지만, 자기 양심으로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자신을 원형으로 해서 만물을 통해 자기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셔서 시편 19편 1절에 가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창세 이전에 존재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를 통해 드러나서 창조된 만물을 통해 분명히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걸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세요?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 그분의 성품이나 속성이 지으신 만물에 다 반영되어 드러나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만 연구를 해봐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되고, 뭐 눈만 들어서 과학만 연구해봐고,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도 사실 인본주의 때문에 끝이 사람으로 가는 그 죄성을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일반 은혜 가운데서도 알수 있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증거하고 있지만 만물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의미로도, 의미라면은 모든 만물에 다그 말씀이 쓰여져야 돼요. 이 우주, 해도 하나님의 형상, 달도 하나님의 형상, 예? 다, 동물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다라고 쓰여져야 되는데, 만물에는 그 표현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오직 사람에게, 인간의 창조에게 있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까지 하게 하시는 놀라운 특별한 창조의 사역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쓰셨을까? 그러면 다른 창조들과는 구별된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제 26절, 2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걸 다스리고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특별한 점을 그 2장 7절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명, living being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생기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그런 단어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하.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그게 푸뉴마. 예, 그게 무슨 단어예요? 이 성령을 가리킬 때 같은 단어예요. 생기, 숨, 바람, 성령 다 똑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인간 창조의 모습은 이 루하라는 이 생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같은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있어요. 이 창세기 2장 7절 이전에 가장 먼저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 질문이. 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자기 영광을 반영하는 빛을 창조하는 것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이루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신 할 때 그 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다른 창조에는 직접 불어넣으시는 모습이 없는데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신이 직접 뭐라고 표현했죠? 그 코에 코끼으로 불어넣어지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창조물과의 그 대조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사역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의 신께서 흙으로 친히 사람을 지으시고 그 위에 운행하시며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wonderfully fearful. 이게 인간 창조에만 보여지는 독특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이게 새 창조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wonderfully, fearfully 새 창조를 이루시고 예수님도 숨을 불어넣으세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나중에 그 사건이 어디서 성취가 돼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 그게 마치 흙으로 빚으시는 것과 같은 거기다가 성령님을 부어서 살아있는 그것도 영생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신,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는 모습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생기, 뭐 바람, 숨, 신을 아담에게 직접 불어넣으시는 모습을 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시편 104편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When you send your spirit, they are created. 하나님의 신이 신께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보내어지고 부어지셔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특별한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신, 자기 생기, 자기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걸 그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깊이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신을 부으셔서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는 다른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콧김, 이게 영어라면 our very life breath. 창조 때에 부어지셨던 하나님의 숨, 생기,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라. 여기 보면 그 생기, 그 숨, 하나님의 신의 부으심을 받고 불어넣으셨던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 우리의 콧김은, 우리가 받은 생기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으로 지어져 아직 생명이 없던 아담에게 불어넣어지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좀 더 나아가면 결국은 예수님, 즉 그 아들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결국은 그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자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성경이 성경을 그렇게 풀어줘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참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기 아들처럼 지으셨다는 표현으로 내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창조에는 이 단어를 안 쓰세요, 형상이라는 걸. 오직 사람만. 왜? 자기 아들처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내 형상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내 성품도 좀가 있고, 내 닮은 모습도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형상으로, 자기 성품으로, 자기의 속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구절을 한번 쫙 찾아보면, 다 누구를 먼저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이에요.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킬 때만 씌어지는 걸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참 아들.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마신 자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완전하게 증거하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아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원래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씌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아들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창조된 아들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독생하신 아들이신데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알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쓰인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5장에도 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아담도 자기 형상으로 셋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복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처럼? 아들처럼. 누구 닮은? 자기 참아들이신 예수님 닮은. 그래서 우리 창조는 유니크하다는 거죠. 너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첫 번째 창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셨죠. 그렇지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아들처럼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 형상이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완전치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형상에서 자라가야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화에까지 이르러 그 형상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길을 가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거기로 자라가야 되는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형상을 주셨지만 더 자라가야 되고 완전케 돼야 됐고 그 형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누구 형상을 닮아가냐면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비참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아들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아들의 지위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서도 아버지 닮은 아들의 성품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에서 타락된 것이 다시 타락된 것에서 창조로 가는, 그죠? 그러니까 창조에서 타락하는 것은 창조가 반전되는 거죠. 타락된 것에서 다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에 있어서는 첫 창조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아버지를 닮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그래서 그거를 새 창조라고 부르는데, 새 창조 구원도 우리가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첫 창조 때와 새 창조가 다른 게 있어요. 첫 창조는 그 아버지의 형상,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었죠. 새 창조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거기서 다른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창조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담처럼 다시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나 여전히 자라가야죠. 그러나 분명히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창조의 구원도 첫 창조의 패턴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새 창조 구원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때에도 예수님이 자기 신, 자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기가 이루신 모든 구원을 인치고 자기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와 숨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에게 불어넣어지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콧김으로, 우리의 생기와 숨으로 부어져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가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신, 콧김,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어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느냐? 지식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정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를 위하여 세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는 것이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복음 사역이에요. 지금도 새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아들의 생명을 가졌지만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기까지 완전케 되기까지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 야곱처럼 우리 삶의 모든 걸 합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고 그 형상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우리는 어디서 봐요? 누가 보여주세요? 어디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주의 신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런데 그거를 뭘 방편으로 하신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닮은 형상에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새로운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누는 교제 속에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우리가 배우는 말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의 기도와 모든 교제를 통해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교제 없이 자라가지 않아요. 그냥 뭐 말씀의 지식만 배운다고 자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 회개하며 그 뜻을 구하며 주님을 더 알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교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봄으로 더욱더욱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창조 때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생기가 부어져서 아담을 창조했듯이 이제는 아들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켜서 아들의 영이라 그러시죠. 아들의 영. 우리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참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제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그러세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영광에까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참아들이신 예수님. 아담은 절대 이르지 못했던 거기까지 이르렀고 아직 그 현실이 드러나진 않았죠. 예? 아직 우리 모습을 보면 무슨 아들의 형상은커녕 그냥 사단의 형상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새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부르신 이가 끝까지 이루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완전한 형상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좀 기대되지 않나요? 이 한심한 우리가 예수님 형상, 하나님 형상, 그 드러내라고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삶을 부르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 같은 모습만 더 많이 나타나는 게 너무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 한심하죠.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와요. 이미 우리 삶에 그걸 시작하셨고, 완성해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연결해서 몇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 내용은 금방금방 갈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삶으로 인쳐주시며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여기에 맞춰져서 기쁘게 예수님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되 성령님께서 더욱 말씀을 통해 이것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그것도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다 한마음 한뜻에서 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치료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마련해주신 천국 본향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